있습니다. 에스겔 18장 1절부터 9절까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8장 전체 다 볼 텐데 일단 읽기는 9절까지만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주린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 대한민국 헌법 13조 3항에 보면은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무슨 죄를 철폐한 겁니까? 이게 연좌제입니다. 그죠? 연좌제. 예. 현대 사회에서 사실 그 연좌제가 있는 사회는 거의 없습니다. 대표적인 나라 있긴 해요. 우리와 이제 가장 가까운 나라 어디입니까? 북한. 예, 북한입니다. 예, 아주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아직 연좌제가 있습니다. 그죠? 예. 몇 해 전에 그 장성택이라고 그죠 국가 건물 지도자가 그 처형될 때에도 친가 외가로 해서 그 인척들 수백 명이 집업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이 독재 권력의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을 도모하다 보니까 자기 권력 전복에 대한 두려움이 강하거든요. 정적 한 사람만 제거한다 해가지고 두려움이 사라지지는 않아요. 훗날 말썽을 일으킬 불씨까지 제거하는 거죠. 옛날에 그 홍콩 액션 영화 주제가 그런 거 많았어요. 이제 꼬마가 한을 품고 자라요. 어릴 때 이제 부모의 그 복수를 하기 위해서 예, 한을 품고 자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삼국지에도 사실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킬빌이라는 영화, 그 영화도 그죠 보신 분들 끄덕끄덕 하시는데 별로 안 좋은 거는 또 다 보셨네 그죠? 별로 안 좋은 영화예요. 예. 잔인하잖아요. 피 막 튀고. 예. 제가 그 설교 때 영화 언급하면 꼭 찾아보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드백을 항상 줘요. 이제는 그래서 영화 언급하기가 무섭습니다. 이건 찾아보지 마세요. 예. 우리 그 권사님이 찾아보시면 안 됩니다. 예. 집사님 찾아보지 마세요. 김명주사님 며칠 전에 저한테 좋은 영화 없냐 묻던데 이런 거 보면 안 돼요. 예. 킬빌 이런 거. 예. 너무 잔인해요. 보게 되면 이제 저를 욕하게 될 겁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도요. 사실 아버지의 죽음에 복수하는 그 여인이 나옵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이제 침대 밑에 기어 들어가 있었을 때 자기 아버지가 잔인하게 그 일본도에 꽂혀 죽는 모습을 보고 이 복수심을 키워나가는 그 영화입니다. 사실 그 내용이 이 영화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피잔치입니다. 예. 연좌제가 이 처벌의 측면뿐만 아니라 이익을 차지하는 측면에도 있다는 것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작동해요. 물론 친인척이 함께 처벌받는 것을 연좌제라고 하지만 친인척이 함께 나눠 먹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조선을 그 이제 태조 이성계가 건국하죠. 새로 건국되는 나라들은 모두 이념이 좋아요. 이상향에 근접한 그 이념을 가지고 건국 이념을 가지고 나라를 세웁니다. 뭐 회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조선 같은 경우 이 고려의 이 말 고려 말의 이 퇴폐를 워낙 많이 겪었으니까 이를 일시에 타개하려고 했습니다. 뭐 좋은 제도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중국이나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 어디 있습니까? 논공 행상에 있습니다. 예. 나라 혼자 건국합니까? 아니시요. 다 자기 주변에 장수들이 있고요. 책사들이 있고 신복들이 있어요. 대통령만 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혼자 대통령 당선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무소속. 무소속이 누가 대통령 당선인데, 물론 안 되는 법도 없지만 참모들이 있습니다. 뭐 아예 미국이나 영국은 그 불가능하죠. 무소속이 당선된다는 게. 성공하죠. 하는 사람 한명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다음에 따라 나오는 게 논공 행상. 공을 논하고 상을 베푸는 것. 문제란 문제는 사실 죄다 여기서 발생합니다. 자기가 모시던 사람이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그때부터 이제 자기 진영 안에서의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누가 1등 공신이냐? 누가 2등 공신이냐? 내가 수석 참모다. 나는 어떤 자리에 갈 것인가? 사실 거기서부터 이미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새 나라가 들어서면서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조선도 마찬가지였어요. 논공행상 시작되면 이제껏 같은 편이었던 개국 공신들이 서로 싸우게 됩니다. 원래의 건국 이념은 흐려지고 자기들 배를 불리는 대로 관심을 돌리게 되죠. 내가 정치 자금 대고 모시던 사람이 대통령 된다? 그럼요, 정말로 어디 저기 지방의 구청장까지도 영향을 미쳐요. 예. 정말 대단한 겁니다. 친인척, 지인, 친구, 이런 인맥이 줄줄이 엮여 있는 겁니다. 명태조 주원장. 중국 사극 중에 주원장이라는 사극이 있습니다. 한 몇십 편 돼요? 한 5, 60편 되나? 제가 되게 감명 깊게 본 드라마 중에 한 편이에요. 예. 정말 재밌어요. 혹시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주원장이라고. 예. 아무도 안 보셨나 보네. 예. 주원장도요, 사실 백정처럼 살다가 정말 자수성가 형태로 이 명나라를 건설합니다. 예, 제가 사실 주원장을 좋아하는 부분이 그 중간에 그 성공해 나가는 그 부분이 아니라 딱 하나예요. 이 주원장이 잔인하거든요. 잔인한데. 나라를 세우자마자 중국 역사상 이런 전무후무한 일인데요. 개국 공신들 죄다 처형합니다. 다 죽어나가요. 꼬투리 잡아가지고 자기 가장 오른팔 신복까지도 처형합니다. 그리고 자기 대성통곡하죠. 응응 웁니다. 명나라는 건국 초기에 그러니까 개국 공신들이 해먹는 일이 없었어요. 왜요? 다 죽어나갔거든. 누구 빼고? 주원장 빼고 다 죽어나갔습니다. 주원장의 가장 오른팔도 죽어나갔어요. 우리나라 근대사에도 어처구니없게 이 연좌제가 부활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61년 7월인데 그 방공법 제정되면서 박정희가 부활시킵니다. 6, 70년대 멀쩡하게 성실히 살아온 사람이요. 사법고시 3차 면접 가면 떨어지는 거예요. 왜요? 자기 고향 나오니까 떨어지는 겁니다. 공무원 시험 떨어져요. 군대 승진해서 밀리고. 그런 일이 태반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연좌제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라도 사람들 막 한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할아버지가 이북 사람이다. 아니면 뭐 고향이 전라도다 하면 그냥 미끄러진 겁니다. 81년도에 전두환 대통령이 이를 폐지시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연좌제가 폐지되죠. 그렇다고 실제로도 그럽니까? 그렇지 않아요. 색안경은 여전해요. 예컨대 2002년에 그 이인재 후보가 했던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그죠? 노 대통령, 노 후보를 공격하면서 장인어른이 좌익이다. 그걸 뭐 우짜란 말이요. 예. 장인어른 좌익이면 그럼 우짜란 처음부터 뭐 몇십 년 전으로 돌아가. 그래서 그한말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럼 아내를 버리란 말이냐. 유명한 말은. 이 사고방식에는 여전히 연좌제가 있는 거예요. 연좌제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같지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도 그런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옛날보단 나아요. 제 어릴 때만 해도 귀따갑게 듣던 소리 있습니다. 그래, 성현아, 그래서 너가 아버지는 뭐 하시노? 와, 너 우리 아버지는 뭐 하시는지 그걸 왜 묻는지 모르겠네. 나에 대해 묻지 않고 아버지에 대해 묻는 것. 누구든 어릴 때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은 그런 거잘못 겪어요. 예. 그거 묻지 않잖아요. 그런 것 함부로 물어봤다가 몰상식한 사람으로 취급됩니다. 지난주 화요일입니다. 7월 2일 날 고용노동부의 개정 시행령이 통과됨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공식적인 면접 자리에서 부모 직업이나 출신 지역을 물어보게 되면은 500만 원까지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이런 법은 아주 좋은 시행령이에요. 정신적인 연좌제조차 폐지시켜버리겠다 이거거든요. 저도 여러분의 직업을 사실 여러분의 직업도 사실 뭐 정확히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부모의 직업은 더더욱 잘 모릅니다. 아는 사람도 있긴 해도요. 사실 크게 궁금하지도 않고요. 여러분 살아가는 모습 보아하니 별달리 대단한 분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크게 궁금하진 않습니다. 예. 요즘 반대 현상을 목격할 때 있어요. 흙수저론이라고 하지요. 나는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이 고생한다. 우리 부모는 온전한 직업도 없고 인맥도 없고 재산도 없고 나한테 과외 한번 못 시켜줬고 대학 학비도 제대로 못 대줘가지고 내 지금 론 갚는데 계속해서 학비 월급 나가고 있고 결혼할 때집한채못 마련해주고 있어가지고 렌트 내고 이 소리 하고 앉아 있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있다고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은 입 밖에도 내면 안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도 그런 속담이 있었다고 합니다. 2절에 나오죠.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하나님 이 속담을 인용하는데 그치지 않아요. 이 속담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 담겨 있습니다. 2절이 어떻게 끝납니까? 어찌 됨이냐? 어찌 됨이냐? 이 무슨 헛소리냐? 이 뜻이죠. 이 무슨 헛소리냐? 예컨대 예전에 그제 체하면 역곡 어머니께서 그 손끝을 바늘로 따주셨어요. 예. 저는 그냥 가스활명수나 주고 소화제나 줬으면 좋겠는데 항상 그 바늘로 따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등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셨어요. 팡팡 치면서. 예. 그러면 이제 팡팡 치면서 등을 뜯어주고 팔을 막 주물러 주면은 어머니가 트림을 하세요. 예. 아, 나 진짜. 저는 아직도 이 현상을 믿지 않습니다. 예. 증명될 수 없는 현상이에요. 예. 어머니가 트림을 하신다니. 그러면서, 아, 이제 다 내려갔네. 이랍니다. 뭘다 내려가? 나는 지금 내가 아파가지고 있는데, 그죠? 작년 말고 재작년 겨울인가 그래요. 그 수요일인데, 제가 좀그 되게 체해가지고 사색이 돼가지고 막 설교를 했던 날이 있었습니다. 단단히 체해가지고 소화제, 제 어릴 때부터 좀 자주 체했어요. 입이 짧고 이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 설교도 간신히 하고 막배 붙잡고 막, 아, 막 되게 좀 이렇게 얼굴이 막안 좋았나 봐요. 예배 끝나고 그 우리 지금 하윤이 하고 있는 그 조건사님이 자기 집에 오라고 하더라고. 어우, 죽겠더라고. 뭔가 비결이 있나 싶어 갔어요. 갔는데 비결이 없어요. 그냥 바늘. 예. 열 손가락을 다 딸라고 하는 거예요. 와, 이건, 아, 이건 아닙니다. 제두 개만 따는 데서 봐주시더라고. 그러고 등을 두들겨 주는데 두드리는 게 아니고 패시더라고. 아, 막 얻어맞는 줄 알았어요. 예. 그러면서 권사님이 트림을 하시더라고. 와, 저는 이거 우리 엄마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어머니한테만 일어나는 상이에요. 자기가 트림을 하고, 아, 이제 목사님 다 내려갔다 이러더라고. 아, 이게 하여튼 국민적인 질병인 것 같아요. 국민적 현상. 예. 우리 민족에게만 있는 현상. 영국 사람들한테 한번 그거 해보세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아마 이거 좀 지정신 박힌 사람으로 취급받기 어려울 거예요. 한번 해보시라고, 내일 가갖고 영국 사람들한테. 꾹꾹 하면서 막 자기 혼자 꾹꾹 다 있고, 권사님도 꾹꾹 막 하고, 아, 이제 목사님 다 내려갔다. 저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런 현상을 믿지 않아요. 이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겨울이라서 이제 스웨터를 입고 있었는데, 아, 엄청 스웨터가 보드러웠나 보시더라고. 아,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있냐 막 이래 하시더라고. 제 사실 제옷 중에 좋은 것 별로 없거든요. 이제 그런 말은 종종 듣긴 합니다. 이제 보통 자기가 좀잘 보고 좋아하는 사람은 그 옷도 좋아 보여요. 예, 옷이 진짜 좋아서가 아니라, 예, 이제 권사님이 막 이래 저를 좋게 봤으니까 그렇지요, 그죠? 사람이 그 내가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진짜 얄궂게 보는 사람, 그 사람은 명품을 걸쳐도 얄궂게 보입니다. 옷도 얄궂게 보여요. 예. 그러니까 아무튼 당시 이스라엘 속담이었어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어. 근데 아들의 이가 시대. 하여튼 이 민족마다 희한하죠. 지난번 그두장 앞에도 왜그 어머니, 그딸 이런 속담 나왔지만 이 속담이라는 게 문명을 차치하고 정말로 이 공통점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 보시기에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는 겁니다. 아들이 채에서 손가락을 땄는데 아버지가 트림을 한다. 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 말도 안 된다 이 말이었습니다. 물론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완전히 틀린 말이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3절에서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그리고 이 까닭에 대해서 나머지 18장에 이렇게 장황한 설명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던 중이었어요. 우리로 따지면 일제 강점기였다는 말입니다. 당시 젊은이들에게 일종의 수저론이 있었어요. 우리는 흙수저다. 망한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부모, 나라도 제대로 못 지킨 우리 부모 때문에 우리는 개고생한다. 부모가 나라 하나 제대로 못 지키니 부모가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안 지켜서 우리 이렇게 패잔병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포로 생활을 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만날 이 속담을 입에 달고 살았던 겁니다. 정작 신포도를 먹은 건 아버지인데 이가 시린 건 우리구나. 이 노년 앞선 세대에 대한 원망 담긴 속담이었던 거죠. 내 부모가 전과자라서, 내 부모가 개털이라서, 내 부모가 불신자라서, 내 부모가 문맹이라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사실 이러한 말을 여전히 입에 달고 살지는 않습니까? 내 나라가 약해서 영국 와서 이름 서름 당한다. 내 부모가 나를 낳고 버려서 내 인생이 이 지경이다. 물론 맞는 측면도 있어요. 고아로 자란 아이하고 멀쩡한 집안에서 사랑받고 자란 아이하고 같을 수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이 핑계 내가 앞으로 입 밖에 못 내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절대적인 옳고 그름의 규범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 시대에 필요한 정신을 하나님께서 심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 시대에 관심이 있으세요. 오늘날 우리한테 관심이 있으세요? 오늘날 21세기, 오늘 7월, 이 땅에 영국에서 살아가는 영국 총리가 누가 될 것인가로 날마다 이슈가 되는 이 현장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깊은 관심이 있으세요. 겸손한 자에게 그래서 때때로 강하게 담대하라고 하시고요. 교만한 자에게는 정반대의 말씀하세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지 말고 벌벌 떨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을 십계명과 모순된 것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내용은 모순이 맞지요. 우리 성경책 뒤에 그 제2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제2계명에 작은 글자로 된 거 있죠.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연좌제지요. 연좌제 맞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3,4대까지 그 죄를 묻겠다 하신 연좌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겠다 하신, 이것도 뭐 좋은 측면의 연좌제지요. 이 땅에 우상 숭배한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적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을 거슬러서 몇 대 정도로 올라가면 하나님을 미워한 조상이 계십니까? 우리같이 기독교 역사 짧은 민족은요, 사실 몇 대 안 올라가도 돼요. 내 아버지가 그런 분도 있죠. 그럼 나는 2대, 그 저주에서 헤어날 순 없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지금 이 계명이 자기 증조 고조 할아버지가 불신자였다면, 하나님의 적이었다면 나는 사실 내 때까지 내 저주를 받고 있어야 마땅해요. 이 성경의 대표적인 연좌제죠. 제2계명. 그 죄를 3,4대까지 갚겠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여러분, 인류에 천대가 있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천대가 있어요? 천대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제 가문은 좀 잘 보존된 가문이에요. 그죠? 예. 이 파평윤 씨가 고려 때 들었었는데, 제가 지금 36대거든요. 36대. 고려 때 들었었는데 지금 36대라고. 천대요? 천대? 말도 안 돼요. 보통 훌륭한 목사님 아들이 탈선하는 경우 참 많아요. 예. 우리 최 집사님 정말 탈선 안 하는 게 참 은혜입니다. 우리 김천웅 집사님 탈선 안 하신 게 참 은혜입니다. 그죠? 훌륭한 목사님 아들들이 탈선하는 경우 참 많습니다. 아무래도 그만큼 아들에게 애정을 이제 쏟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간다 해도요, 천대는커녕 내 다음 때의 믿음이 끊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제2계명은 거짓입니까? 천대까지 은혜 준다면서, 죄는 3,4대까지 묻겠다면서. 물론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이안 내 할아버지가 강간범의 살인범이었으니 나는 꼼짝없이 이 2계명 연좌제에 걸렸구나. 2계명은 하나님 연좌제 선포하신 게 아니에요. 옛날에 한국교회 베스트셀러 중에 가게에 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하는 그 미국 책인가 그 들어와 있었어요. 이런 식의 해석 아주 위험합니다. 구약에는 십계명 말고도 연좌제를 보여주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왜요?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가 그랬거든요. 문화가 연좌제였다고 해요. 예. 당시 사회 문화를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제2계명 같은 경우도 북한의 지하교회 같은 데서는 되게 큰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이 문자 그대로. 왜냐면 북한 사회가 연좌제가 작동하는 사회잖아요. 한놈 탈북해갖고 걸리면 그 가족들 뭐 다 책임을 묻어야 되잖아요. 우리한테는 그렇지 않잖아요. 선진국은 부모의 빚도 자녀에게 전가되지 않는 시스템을 갖춰둡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이 우상숭배라는 죄를 갖다가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는지 보여주기 위한 설명장치입니다. 이 어떤 법의 선포가 아니에요. 연좌제의 선포가 아니라고. 그러니 1계명의 일종의 부연 설명이 이 계명입니다. 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라는 것은 한마디 해서는 안 되겠거든요. 한마디 더한 거예요. 거기다가 설명을 더 붙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계명 중에 계명이니까. 그 나머지 뒤에 나오는 계명들은 하나님이 어떻게든 구제 방안을 마련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믿지 않고 다른 우상숭배해버리는 건 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 2계명에 거쳐서 그토록 강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겁을 주기 위한 장치예요. 저희 어머니께서 어릴 때 저한테 자주 했던 말이 있어요. 나갈 때마다 가스불 손대지 말라. 큰일 난다. 큰일 난다. 가스불 켜지 마라. 어머니께서 큰일 난다 하니까 당연히 가스불 켜야죠. 예, 하지 말라는 건 하라는 소리 아닌가요? 몰라. 뭐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시장 가고 나면 항상 가스불 켜가지고 라면 끓이고 계란 후라이 친구들끼리 해먹고 했습니다. 진짜 엄마 몰래 가스불 사용해가지고 큰일 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럼 제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지, 그죠? 예. 한 번도 없었어요. 아마 몰라. 지금 아실라나 모르겠다. 후라이팬도 깔끔하게 닦아놓긴 했는데. 하여튼 그 심정은 이해할 만해요. 가스불이 위험하기 때문에 겁을 죽은 거예요. 예. 큰일 난다. 아버지 차 타고 놀러 갈 때면 창 밖에 손, 머리 이런 거 절대 못 내밀게 하셨거든요. 저희 어머니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더라고. 야, 큰일 난다. 그거 머리 잘린다. 와, 잔인하잖아. 아들한테 어떻게 머리 잘린다. 예.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사람이 머리 잘려서 죽어나갔다는 뉴스를 본 적도 없어요. 예, 아마 한번 몰라. 골절이나 입었으면 몰라. 권사님 본적 있어요? 그런 뉴스? 들은 적 없지요? 나도 없어요. 진짜, 그 말을 어떻게 해, 그죠? 이 어머니의 거짓말입니까? 아니죠. 과장법입니다. 왜요? 겁주기 위해서. 겁주기 위해서. 그런데 이 과장법을 어떻게 이용합니까? 사람이 참 야같지요, 그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 과장법을 갖다가 흑수저론으로 이용해요.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는 다 부모 때문이다. 내가 지금 내 인생이 이 지경으로 꼬인 까닭은 3, 4대 위의 부모가 하나님을 싫어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그꼴 보고 못 계신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연좌제가 아니라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가, 아들의 죄는 아들이 책임져야 마땅하다라는 것이 이 18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교리에 부딪히게 되죠. 하나님, 그러면은 원죄라는 교리는 어떻게 됩니까? 원죄가 사실상 죄의 정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원죄 교리의 부정이 아니에요. 죄의 실제적 측면에서 말하는 겁니다. 십계명에서나 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명령은 서로 모순되거나 상반된 것이 아니에요. 그 상황에 따른 강조점이 다른 겁니다. 수포자라는 말이 있어요. 이제 수학을 포기한 학생이라는 말인데, 수학 점수 너무 안 나와갖고 수학 어렵고 하니까 막 수학 포기하고 다른 과목에 몰빵하자. 제가 봤을 때 그거 잘안 될걸요. 수학이 안 되는데 다른 과목에 몰빵해서 훌륭한 성적을 거둔다. 그거 잘안될수 있어요. 그 걸핏하면 학생들 원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엄마가 수학 못해서 나도 못한다. 그런 말 못하게 하려면요, 후천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해야 돼요. 네, 그걸 알려줘야 돼요. 평생 술도 안 마시고요, 맵고 짜게 먹지도 않았는데 간암에 걸렸어요. 이 뭡니까?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요, 가족력이라는 것을, 유전이라는 것을 설명해가지고 강조해가지고 설득했어요. 자기 병을 받아들이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강조점이 다 다르죠. 예. 필요한 강조점이 그때그때 다르다고요.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은 결코 십계명에 반대되는 말씀 하신 것이 아니에요. 모순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가 하신 말씀을 뒤엎은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니 우리는 이게 십계명이 옳으냐, 안 그러면 오늘 본문이 옳으냐, 이렇게 뭐 그걸 씨름하고 있으면 우리 본문을 잘못 읽는 거예요. 강조점의 차이입니다. 원죄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요, 원죄를 들먹일 수는 없어요. 오늘 내가 죄를 지었어요. 역시 조상 잘못 만났어. 아담 잘못 만났어. 내 죄가 거기까지 이렇게 비롯됐기 때문에, 우리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나님 그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는 내 자신에게 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바라는 관점이에요. 반면에 자기의 의로 가득 찬 이들이 있지요. 털어도 먼지 안 나는 인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 자들에게 원죄는 강력한 의미를 가집니다. 마치 사형 선고와 같은 의미를 가지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멈춰있지 않아요. 이를 역동성이라고 합니다. 말씀에는, 믿음에는 역동성이 있습니다. 오래전에는 여자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죄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여자가 가르치지 않으면 교회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동성애자들을 파문해야 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주일날 돈만 쓰면요, 혼나야 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국가고시가 주일날에 열리기 때문에 시험을 치를 생각조차 못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그때와 다른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럼 그때 주일날 돈안 쓰려고 애썼던 사람들은 다 잘못한 것입니까? 그럼 오늘날 주일날 돈 쓰고 다니는 사람들은 다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말씀에는 시의 적절성이란 것이 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굳이 제가 여기 올라와가지고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까? 500년 전에 칼빈이 설교한 거 틀어놓으면 안 됩니까? 300년 전에 그존 웨슬리가 설교한 거 그냥 틀어놓으면 안 돼요? 안 그러면 그냥 그거 보고 읽으면 안 돼요? 100년 전에 스펄전이 설교한 거 그런 탁월한 설교자가 해놓은 거 그냥 틀어놓으면 되잖아요. 왜 굳이 그 사람들보다 한참 못한 저 같은 사람이 설교하는 거예요? 오늘날 바라볼 때요, 지금 이 순간 바라볼 때 새롭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마음은요, 자기를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라는 것이지요. 우리 너무 남들로 인해 쉽게 절망하지 말고요, 또 그렇다고 남들로 인해서 쉽게 소망을 가지지 말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신중히 분별해 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그 시대 착각하고 있던 젊은이들을 일깨워준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 다 부모 죄 때문이고, 우리가 이렇게 못 살고 핍박을 받는 것이 다이 계명, 하나님께 죄를 지었던 부모의 그 과오가 3, 4대까지 이르렀다고 푸념하든 흙수저론을 읊어대던 젊은이들에게 하나님께 사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에게, 아들의 죄는 아들에게 묻겠다 선포하신 하나님의 강조점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님,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또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들고 살아갈 때 참으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좋은 대로 해석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고, 또한 이 세상의 풍조대로 흘러갈 때도 많이 있으며, 또 그저 새롭게 고민하지 않고 20년 전, 30년 전 들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아이들에게 강요하며 살아가려 하는 어리석은 모습도 있습니다. 주님, 말씀이 살아있고 역동성이 있사오니 우리 또한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고 깨어있어서 시시각각 변하는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마다 숨 쉬는 순간